요한일서 16번 메시지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8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자백과 하나님이 우리 죄들을 용서하심에 관한 1장 5절부터 10절의 결론이 2장 1절과 2절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을 누리기 위한 첫째 조건입니다. 2장 3절부터 11절에 의하면 둘째 조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표시. 2장 5절에서 요한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끝부분에 있는 이로써는 주의 말씀을 지킴과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 안에라는 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강한 표현입니다. 만일 이 구절들의 문맥을 읽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표시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첫 번째 표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교리적으로가 아닌 체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체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왜 세상적인 오락에 참여하지 않는지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며 그분의 거룩한 본성 안에서 그분을 알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당신이 그런 오락에 참여함을 허락치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그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이것은 우리의 쇼핑하는 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진실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실의 본성 안에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이유는 단지 성경의 외적인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생활이 그토록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오락의 시간을 약간 소비하는 것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당신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간증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었으며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의 구성성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나는 주관적으로와 체험적으로 그분을 압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분을 소유하지 않았고 물론 그분을 알거나 체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알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일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요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속한 일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신성한 본성의 맛.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유기적으로 하나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며 심지어 우리의 본성이 되십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은 그것의 독특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본성에도 어떠한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갖고 그분의 본성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서 나오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본성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신성한 맛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한 본성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의 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로서 우리는 아이의 입속에 쓴맛이 나는 뭔가가 들어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쓴 것을 먹지 말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쓴 음식이 아이의 입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그것을 뱉어낼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배운 규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쓴 것을 먹지 말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의 생명 안에는 쓴 것을 거절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본성 안에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들을 거절하는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내적 체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지 않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은 할 수 없고 어떤 일은 할 수 없고 어떤 곳에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고 거짓으로 정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논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생명과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주하는 이분이 우리의 성격과 행동 안에서 표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이런 방법에 의한 것이며 이 앎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하나라는 강한 표시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씨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강한 표시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의 남편 혹은 아내가 자녀들이 이웃이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따라 행동한다는 표시를 볼 수 없다면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간증을 지님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약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시를 나타냅니다. 일상적인 행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와 표시가 있음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표시는 우리가 주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분 안에 거함. 2장 6절에서 요한은 계속하여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분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출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함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함 안에 있는 책임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함은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행함의 복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단번에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함은 사실상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극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하며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함. 이 구절들의 문맥에 의하면 여기에 주님의 말씀은 그분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께로서 난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통할 때 이 거함은 자연히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의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요구사항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사랑의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단어는 필레오보다 더 높고 고귀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서신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오직 아가페와 그것의 동사형만이 사용됩니다.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에 의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문제이며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내적 본질이며 주님의 말씀은 이 신성한 본질을 우리에게 공급하며 이 본질로 인해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말씀 자체는 이 본질이나 실체가 아닙니다. 말씀은 이 본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에게 공급하며 그 본질은 신성한 사랑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기 위한 실체적인 어떤 것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누림으로부터 어떤 결과, 즉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십자가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된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천연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면에 있어서 사실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집회를 위해 내가 휴스턴에 있을 때 어떤 부인이 집회를 마친 후 내게 와서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며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성한 사랑으로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됨. 이런 이유로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면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면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이 사랑은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원래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림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들과 심지어 세상 전체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적시고 우리의 본질이 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침투되는 정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요한일서에 계시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체험은 전적으로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속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과 체험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는 것에 대해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과의 다른 점 하나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매우 쉽게 불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과 뒤얽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천연적으로 사랑하는 경우 가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천연적인 사랑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느리고 조심스럽습니다. 만일 어리석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조만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많은 이혼과 별거는 쉽게 불쾌해지고 원수가 되게 하는 어리석고 천연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잠시 사귄 후 성급히 결혼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별거하거나 이혼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서로 사랑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연적으로 서로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만일 그들이 천연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원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원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가 된 사람들은 종종 당신이 천연적으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천연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매우 서서히 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요점은 천연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은 십자가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동일한 이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된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기 바랍니다. 요한의 기본 단어. 지금까지 우리는 1장의 19절과 2장의 6구절 등 도합 16구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요한이 사용하는 많은 기본 용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말씀, 생명, 아버지, 아들, 교통, 기쁨, 빛, 진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로움, 자백, 용서, 씻음, 피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적극적인 것들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 죄들, 불의, 어둠, 거짓말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1장에 있습니다. 2장에는 대언자, 화해, 말씀 또는 계명, 사랑 등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항목들을 기도로 읽도록 당신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로 읽을수록 얼마나 그것들이 풍성한가를 더욱 깨달을 것입니다. 피와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씻으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말씀, 생명, 교통, 기쁨, 빛, 진리를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 또한 대언자, 화해, 계명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시다.